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9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6년도 첫 번째 주일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2016년도를 여는 큰 은혜가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2016년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이 한 시간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틀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2015년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15가지 제안들이라는 신문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건 뭐 모든 사람의 관심이자 고민이죠.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그 신문을 천천히 좀 읽어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블랙커피를 마셔라. 이것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블랙커피를 마셔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적어도 4분은 쳐다봐라. 1분도 아니고 2분도 아니고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4분은 쳐다봐야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탈 때 옆자리에 아기가 앉아있다면 그 아기에게 짜증내지 말고 비행기가 내릴 때까지 잘해줘라.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아무 옷이나 입지 말고 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어필할 수 있는 좀 그런 강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옷을 입어라. 또 담배를 끊어라. 나와있고요. 애완동물을 사라. 또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속옷보다 더 편안한 속옷을 입어라. 예, 이게 뭐 더 나아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8가지만 소개를 드렸지만 전체 15가지를 읽으면서 제가 느낀 점 하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생각보다 쉽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이 기사를 쓴 신문기자는 더 나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무슨 윤리적으로 엄청난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감히 꿈꾸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일에서 또 사소한 일에서 조그마한 변화라도 우리가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블랙커피를 마시고 애완동물을 한 마리 기르고 더 편안한 속옷을 입어서 정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뭐 내일이라도 당장 그렇게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40대 후반을 향해 이제 가는 나이입니다만은 제 인생 그렇게 길게 산 인생은 아니지만 제가 인생에 대해 지금의 나이에서 하나 느끼는 것은 생각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아서 불안하고 두려웠던 시절이 아마 저의 20대 때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빨리 30대가 되고 싶었고 또 더 나아가서 불혹이라고 생각하는 40대가 되면은 아마 모든 면에서 20대보다는 더 괜찮은 성품과 관대함과 인내심과 건강하지 않는 저의 식습관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참을성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그런 성숙함이 제 안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조금은 더 괜찮은 아버지가 아마 40대쯤 된다면 꽤 괜찮은 아버지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40대 후반으로 되면서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급한 성격 그대로 있고요. 또 건강하지 않는 식습관은 또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거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제 자신을 포장하는 일이 점점 더 익숙해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너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내 자신에 대한 그런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요. 아 이거 불혹 가지고는 안 되구나. 적어도 한갑은 돼야 되나? 한갑이 될 수 있으면 내가 좀 더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언 27장 22절에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어리석은 사람은 곡식과 함께 절구통에 넣어서 절구공이로 빻아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 절구공에 곡식을 넣어서 빻으면 완전 가루가 되잖아요. 근데 이 잠언의 말씀은 어리석은 사람은 도대체 뭐 누구를 보고 어리석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절구공에 넣어서 절구로 아주 가루로 빻아도 그 사람은 안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솔로몬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건지 아니면 솔로몬 주변에 아무리 충고를 해도 아무리 그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이야기를 해도 변하지 않는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하면서 어떤 사람은 절구공에 넣어가 빠도 변하지 않더라. 변하지 않더라라는 그런 걸 기록합니다. 저는 20대 때 이 말씀을 처음 알게 됐는데요. 20대는 제가 웃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형편없는 인간이 있나. 다른 데는 몰라도 절구에 넣어가 빠하면 변해야 정상인데. 그렇죠? 형체가 다 깨지는 거잖아요. 40대 후반의 나이에 다시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쩌면 저의 어떤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구에 넣어가 빠도 변하지 않을 어떤 모습이 나에게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변화가 힘들까요? 뉴욕타임즈는 블랙커피만 마셔도 변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에서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아마 변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 자신을 한 번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무너뜨려야 가능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남을 무너뜨리는 건 여러분 쉬워요. 상처를 줘서 남을 무너뜨리는 것은 쉬운데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을 한번 무너뜨리는 것은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나의 가치, 생각하는 방식, 어떤 생각하는 틀, 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의 방식들, 참된 변화, 정말 유의미한 어떤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한번 흔들려야 되는데 그리고 참된 변화를 위해 이것이 방해가 되는 내 안에 어떤 것을 한 번은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참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굳어진 습관들, 생각들, 가치들, 성품들, 성격들까지 이것이 이제는 이미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DNA까지가 되어서 이게 우리 자신이 되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부분은 무너뜨릴 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이미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면 나의 인생 전체가 한번 흔들릴 것 같고 내 인생 전체가 한번 하나님께 끝장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 두려움이 있어서 내 자신을 한번 흔들어버리는 것이 그렇게 아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문제는 더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변화를 이야기하고 참된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실제 우리 모습은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좌절합니다. 아유, 불혹이 되면 될려나? 60이 되면 될려나? 이제 한 80쯤 되면은 좀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을려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변화에 대해서 우리의 기대치가 점점 낮아져요. 그리고는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건 성경이 말하는 거지. 이게 실제로는 잘 안 되는 거구나라는 선에서 내 자신을 닫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특히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굉장히 우리 공동체에 좋지 않은 어떤 두 가지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가 거짓 변화에 눈을 뜨게 되는 진짜 참된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데 대한 확신이 없고 기대치가 없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서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에게 실제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거짓 변화에 눈을 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난 정말 성경 읽는 거 별 관심 없는데 그러면은 아직 나는 성경 읽는 게 별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마치 성경을 많이 읽는 척을 합니다. 나는 실제로는 기도에 관심이 없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기도를 많이 하는 척해요. 나는 실제로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공동체에서 아직 제 수준은 그거예요.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많은 척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 변화에 눈을 뜨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서로의 겉모습을 보면서 선을 긋기를 시작하는 작업이 벌어집니다. 지역 출신으로 선을 긋고요. 피부 색깔로, 어떤 공동체는 피부 색깔로 선을 긋고요. 어떤 공동체는 부자와 가난한 그 기준으로 선을 긋어요. 내 안에 정말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공동체가 변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거짓 변화, 뭐 선 긋기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러한 거짓 변화와 이러한 선 긋기가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더 교회들 안에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그 이유가 인간의 어떤 그 깊은 내면 안에 어떤 심리가 그 안에서 작동을 하는데요. 그 심리가 뭐냐 하면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나의 성품이, 나의 기질이 더 나은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순서는 여러분 어떤 건지 아세요? 지금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쉽게 만족해버립니다. 그래, 이게 나야. 이게 난데 뭐. 이런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믿어. 여러분,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복음 안에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6년도를 막 시작하면서 오늘 제가 좀 무겁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갑이 되면 제가 좀 변할 수 있을래나라고 고민하고 있는 제 자신에게도 던지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2016년도를 여는 이 첫 주에서 나는 정말 내가 복음 안에서 변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변할 수 있는 뭐 20가지 방법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전과는 다른 정말 질적인 어떤 변화가 내 안에 정말 변화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나에게 한번 진지하게 던져볼 수 있다라면 저는 어쩌면 이 무거운 질문이 우리가 2016년을 제대로 시작하는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면 뭐 뉴욕타임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작년보다는 약간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그 정도가 크리스천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데서 실제적으로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정말 믿느냐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것을 위해 내 안에 어떤 자리 잡은 것들, 내 안에 피가 되고 뼈가 되고 DNA가 되어버린 그 어떤 하나를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하실 때 정말 나는 그것을 무너지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암투병을 하고 계신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그분이 자신이 아직도 암투병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일반인으로서 그냥 교회 다니지 않는 일반 사람으로서가 아닌 크리스천으로서 이 암투병을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제가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암투병을 하다 보니까 이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처럼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서 혹은 병이 들어서 점점 죽음으로 향해 가는 사람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나는 그 순간에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는 영원히 사는 것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서야 깨닫게 됐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되게 알게 된 순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참되게 고백하는 순간, 그분의 삶을 참되게 내가 한번 따라가 보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정말 내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 순간이 내가 주님 안에서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그 죽음이 정말 진실한 죽음이라면 내 성품, 성격, 가치, 삶의 방향이 아주 느린 속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변해가는 것이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참된 변화가 블랙커피 한 잔 마신다고 속옷 하나 좀 더 편한 거 입는다고 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한번 예수 안에서 죽은 경험이 있느냐라는 이 말은 정말 내 기질, 내 성품, 내 성격, 내 가치가 그리고 내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앞에서 그분의 가치 앞에서 그분의 삶의 방식 앞에서 나의 성품, 기질, 이 가치가 단 한 번이라도 무너져본 경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없다면 뭐 커피 평생 마셔도 여러분 변화 없습니다. 이거는 무슨 일을 해도 크리스천이라고 내 자신을 불러도 여러분 변화는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한번 죽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이는 한 그저 주일날 만났을 때 지난 한 주 잘 지냈어? 물론 거기다 그 인사도 너무 중요한 인사지만 그 수준은 넘어가지 못하는 그 수준밖에 될 수 없는 것이 공동체 교제 수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간단히 정리하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굉장히 흥미로운 본문입니다. 제가 조금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다시 한번 무너뜨리는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은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쓰여진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10장을 읽었지만 10장 이전에 보면 장애인이 치유를 받아서 변화된 이야기가 나오고요. 부자가 변해서 삶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주인과 노예가 복음 안에서 변해서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변화를 겪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심지어 우리 10장 이전에 나온 9장에는 처음 생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초대교회의 철천지 원수였던 바울조차도 변화시키는 그 복음 이야기가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핵심적으로 쓰여진 사람이 오늘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예요.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는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미 베드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변화하게 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한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거는 좀 목회자로서 제가 열등감을 느끼는 부분인데요.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하니까 3천 명이 회개하더라고요. 제 인생에 그런 일이 한번 벌어질까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 성령의 일에 가장 핵심적으로 쓰여진 사람이 이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교회 밖에 누군가가 변화된 이야기가 아니라 또 초대교회에서 누군가라도 인정할 만한 문제 있는 교인이 드디어 변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았던 베드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무너뜨려서 그 사람을 다시 변화시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베드로의 어떤 면을 무너뜨렸을까요? 무너뜨리신 이유는 다른 민족에 대해 베드로가 가졌던 우월감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그 우울감 때문에 다른 민족은 무시했어요. 열등한 사람들로 그렇게 차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 시대에 갖고 계셨는데 베드로의 그 우울감이 꽉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베드로를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베드로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방식은 환상이었어요. 이 환상에 의하면 베드로가 어떤 하늘에서 뭔가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정해놓은 먹어도 괜찮은 짐승도 있었지만 그 온갖 짐승이라는 말 안에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야 깨끗한 음식 동물만 잡아먹어 이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다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좀 다르거든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뭐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수많은 시간을 식민지로 살아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약이 정해놓은 이스라엘 안에서 뭐 쉽게 만날 수 있는 짐승은 먹어도 되지만 왜 어떤 짐승은 먹지 마라라고 구약이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즐겨 먹는 고기가 자기들의 입맛에 길들여지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 시대 사람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돼지고기 무지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돼지고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꾸 입맛에 길들여지는 순간에 나는 로마 사람인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이게 혼동될 수 있는 게 음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탈리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을 때 먼저 접했던 게 파스타예요. 파스타 그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자꾸 먹다 보니까 이탈리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탈리아에 대한 이런 선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거 되게 이 나라 이거 좋은 나라 아니야 이거? 아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베드로가 그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막 성경이 정해놓은 그 부정한 음식을 안 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입장으로 봐서는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이 참 많이 놀랐어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쁜 것을 없애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벌리시고자 하는 새로운 계획에 맞지 않는 것 중에서도 베드로가 신앙 안에서 맞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무너뜨리기를 원한다는 것에 제가 그것에 참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가 종종 하나 잊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 말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는 있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만 머무르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2000년 전에도 계셨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LA 땅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은 어떤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LA 땅 어느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독립장로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경 안에서만 자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뭔가 좀 변화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한 부분에서도 이제는 이게 이미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이제 나는 내한테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불가능해 라고 믿고 있는 어떤 한 부분을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시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손에는 성경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 어느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먼저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보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가서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가 구약의 가치지를 갇혀 있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신약의 시대 이제 복음이 막 퍼져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구약에 딱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 아닌 민족은 이 파충류 같은 인간들이고 감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이 민족에는 허락되지 않았을 거야라는 생각을 아마 가졌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생각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공동체가 여러분 어떤 공동체인지 아십니까? 그 공동체는 기도의 자리에서 또 말씀을 함께 붙드는 자리에서 그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며 서로 웃음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2000년 전이 아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 맞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온 공동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교제의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저는 참된 신앙이 있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이제 2016년도를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어떤 면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셨는데요. 이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보시면서 한번 무너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면서 한 번은 무너져야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있다면 그건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마 그 지점이 어쩌면 나는 복음 안에서 영원히 퀄리티는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의 지점일 것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주일을 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다면, 정말 그분이 내 안에서 참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희망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약간 더 나은 정도가 아니에요. 한번 무너져야 새로운 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우리 밥 먹고 교제하고 가시면서 차 안에서 혹은 오늘 밤에 주무시기 직전에 정말 나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무너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2016년도 그 지점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면 어쩌면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 독립장로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